히브리서 38번 메시지 생명의 법의 역사 표준 모형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그분의 맏아들과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표준 모형입니다. 이 표준 모형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체현이었으며 신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체현되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체현과 표현으로서 그분은 성육신 되셨고 신성을 인성 안으로 가져왔으며 인성을 신성에 연합시켰습니다. 그러나 성육신 전에 신성은 결코 인성에 연합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성육신 되신 이래로 이 우주 가운데는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놀라운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는 이 땅 위에서 33년 반 동안 사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분은 그의 신성을 행사하셨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의 인성을 살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분을 하나의 사람으로, 즉 합당하고 온전하고 비범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비범한 자질은 그의 신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으며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죄의 근원인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주님이 죄와 사단을 멸하실 때 그분은 죽음을 맛보셨으며 죽음을 맛보심으로 그것을 삼켜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통하여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 곧 죄와 사단과 사망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끝났으며 하나의 지난 역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주님은 3일 동안 안식하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분이 무덤에서 쉬고 계신 동안에 그분은 음부를 관광하시며 그것은 사망과 음부로 하여금 그분께 모든 것을 알 기회를 제공했으나 그것들은 그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 입증되었습니다. 안식하시고 관광을 마치신 후에 그분은 음부를 걸어 나오셨으며 무덤으로부터 일어나 부활로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에 의해 그는 그의 인성을 가지고 신성한 아들의 명분 안으로 태어나셨으며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일은 그와 함께 죄와 사단과 사망을 포함한 모든 소극적인 것들이 과거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높여진 인성과 함께 연합한 신성을 가진 사람이며 신성과 하나된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분은 영광 안으로 심지어 영화롭게 됨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영화롭게 되심 안에 있는 것은 영광 안에 있는 것보다 뛰어난 것인데 왜냐하면 영광 안에 있는 것은 과정을 요구하지 않지만 영화롭게 되심 안에 있는 것은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주 예수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영화롭게 되심이었습니다. 독생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이미 영광 안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영화롭게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분이 그의 인성 안에서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는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1절이 계시하는 대로 땅 위에서의 그의 생애의 마지막 날 밤에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그분은 이미 영광 안에 있었는데 왜 여전히 영화롭게 됨이 필요했습니까? 그분은 독생자로서 영광 안에 있었지만 인성을 입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의 인성의 부분은 영화롭게 되어야 했으며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영화롭게 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약 안에서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적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온전할지 몰라도 만일 당신이 영화롭게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먼저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됨을 계시합니다. 로마서는 온전케 됨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됨과 온전케 됨이 모두 히브리서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구원의 원수이신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관수셨다고 말하는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0절은 온전케 됨과 영화롭게 됨을 모두 언급합니다. 그분의 온전케 되심은 그의 영화롭게 되심, 곧 로마서 8장에 계시된 바로 그 영화롭게 되심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며 히브리서 2장에 따르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원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 안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보좌 위에는 우리의 영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영화롭게 되신 사람이 있으니 곧 완전히 온전케 되신 분이십니다. 요한 웨슬레와 그와 함께 있던 성도들과 같은 어떤 사람들은 죄 없는 온전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죄 없는 온전함의 관념에 따르면 만일 당신이 거짓말하지 않거나 성질을 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겸손하다면 온전함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함에 대한 매우 낮은 관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영화롭게 되신 예수의 온전하심과 이것을 비교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영화롭게 되신 예수의 온전함은 시험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이 들리우시고 영화롭게 되신 인성과 연합된 신성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새로운 단어인 아들화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험들을 통과하고 나서 부활하고 높이 들리우신 후 예수의 인성은 아들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인성이 거룩한 아들의 명분 안으로 이끌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인성, 곧 아들의 명분과 관계없는 것으로 옷 입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이 인성을 사망 안으로 이끌었으며 사망을 통과하여 사망으로부터 나오게 했으며 성결의 영을 따른 거룩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케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그분의 인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명분 안으로 아들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부활하고 높이 들리운 인성과 함께 그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33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일으키셨으니 이는 시편 둘째 편에 또한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처럼 아들화된 분이 지금은 표준 모형입니다. 이 표준 모형은 온전함을 이루었으니 곧 신성을 가진 높이 들리워진 인성을 가진 소극적인 것들을 과거 역사가 되게 한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이 표준 모형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는 그의 신성과 그의 아들화된 인성을 봅니다. 모든 소극적인 것들은 이제 강 저편에 있으며 하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준 모형은 죄와 사망과 사단이나 어떤 소극적인 것들이 없는 강의 황금편에 있으며 영화롭게 됨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영광 안에 한 사람, 곧 온전함 안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온전함을 이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소위 죄 없는 온전함이 지하실에 있다면 이 영광스러운 온전함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온전함입니까? 온전함은 영화롭게 됨입니다. 이 온전함 안에 있는 것은 신성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아들화된 인성을 가진 사람이며 이제 그분은 그의 영화롭게 됨 안에 계십니다. 그에게 있어서 모든 소극적인 것들은 하나의 역사이며 강 저편에 버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함이요 이것이 영화롭게 됨입니다. 신약에서 영화롭게 됨은 온전함과 동일합니다. 표준 모형인 그리스도는 이제 그와 같은 온전함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산출함. 이 표준 모형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기 위해 그의 인성 안에서 태어났을 때 그분은 우리를 포함했습니다. 그분이 그의 인성 안에서 그의 부활 안에서 아들아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늘에는 괴종시계가 없을 것이며 영원 안에는 손목시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의 순수한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을 생명으로서 우리 안으로 분배했으며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생명으로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으신 후에 그리스도는 그분이 지금 우리의 영화롭게 됨을 위하여 중재하고 계시는 곳인 온전함 안으로, 곧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중재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많은 메시지는 들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함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중재하고 계시다는 메시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은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서 7장 25절을 어려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중재하심에 관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우리로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해 중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중재하심에 대한 그와 같은 관념은 너무 낮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도록 또한 그의 온전함 안으로 구원되도록 중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 안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사망의 모든 부산물들을 제거하는 것이며 모든 공허와 부패와 탄식과 쇠함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역사가 완성되도록 중재하고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의 그의 중재하심은 그가 부활할 때 우리 안으로 뿌리신 생명의 씨앗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모든 죄를 이겼다 합시다. 당신은 평화롭고 안락하며 다른 이들이나 어떤 것들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면 당신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흡족하리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죄를 이기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뭐가 좋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단지 이러한 상태를 갖는다면 우리는 기껏해야 하얀 백지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표이겠습니까? 이러한 종류의 온전함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계시된 온전함은 우리의 온 존재가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됨 안으로 전진하는 것이며 우리의 전 존재가 그의 높여지고 영화롭게 된 어떠함으로 침투되고 적셔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나 인내를 갖는 것이나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모든 것들은 신약에서 계시된 것과는 다른 부류의 온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의 영 안으로 뿌린 생명이 자라고 발전되고 적셔지도록 격려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속부분들이 그의 영화롭게 되고 높여진 어떠함으로 완전히 침투될 때까지 중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날은 곧 우리 몸의 구속의 날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이요 온 우주를 위한 영광의 자유의 날일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탄식하는 것이나 공허나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롭게 됨입니다. 생명의 법의 역사. 이제 우리는 다시 생명의 법에 왔습니다. 생명의 법은 표준 모형인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얻다 하심으로 우리 존재의 각 부분 안으로 역사하는 것이요 우리의 속 부분을 적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변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함으로 증명하라 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표준 모형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적시는 생명의 법의 역사하심에 의해서이며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재생산과 복사판으로 만듭니다. 더욱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하며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역사한 결과입니다. 결국 로마서 8장 29절이 말하는 대로 생명의 법의 역사는 우리로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할 것입니다. 맏아들의 모든 형제들은 그분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즉 표준 모형은 오늘날 온전함과 영화롭게 됨 안에 있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중에 있으며 과정 아래 있습니다. 맏아들이 우리를 위해 중재할 때 그의 중재하심은 우리의 내적 생명의 씨가 발전하고 자라도록 하고 우리의 존재에 침투되어 우리로 변화되고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의 온전하심과 영화롭게 되심 안으로 이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법의 역사로부터 옵니다. 생명의 내적 느낌.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동안에 우리는 생명의 깊은 지각을 갖습니다. 그의 중재하심은 매우 효과적으로 우리의 안의 씨앗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의 씨앗이 자극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내적 느낌, 곧 우리의 내적 지각에 의해서입니다. 당신은 어떤 특별한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피곤하다고 느낄지 모르나 당신 안에 있는 그 씨는 당신으로 하여금 잠자지 않게 합니다. 내적인 펌펌펌에 의해 곧 하늘에 속한 중재의 힘줌에 의해 당신은 그 집회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간혹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사로잡힐 때 내적인 펌펌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떠한 긍휼입니까? 나는 앞으로 하늘에 속한 펌펌펌이 주의 회복 안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과거에 본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역은 더 높고 더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온 땅에 그의 간증을 위해 그의 참된 찾는 이들을 함께 모으시기 위해 교회들과 메시지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에 관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성취될 것입니다. 깊은 속에서 우리 모두는 어느 것도 아닌 오직 이 표준 모형만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적셔지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도록 또한 그의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중재하고 계시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표준 모형의 단체적인 재생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의 단체적인 표현으로서 한 무리의 아들들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과정을 통과하셨으며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고 표준 모형, 곧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기 위해 완전히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래로 하나님은 그분의 맏아들, 즉 표준 모형의 한 무리의 재생산을 갖기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이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극히 드물며 결과적으로 주님은 지체하셨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표준 모형의 재생산은 많지 않습니다. 그의 회복 안에서 주님은 표준 모형을 재생산하고 계시며 우리 각 사람을 맏아들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온전케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온전함을 위해 우리는 신성과 높이 들려지고 부활한 인성과 끝내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끝내는 죽음을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그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하나의 과거 역사로 강 저편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의 모든 어떠한 식으로 우리 존재의 모든 속부분들에 침투되게 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존재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온전함의 요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으로 역사될 때 우리는 완전한 변화와 그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게 됩니다. 이것이 모형이신 아들의 영화롭게 하심이요, 온전케 하심이요, 재생산이요, 복사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중요한 요점은 생명의 법과 우리 안에서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본래의 생명의 법, 즉 거룩한 생명의 자동적인 역사는 우리 안에서 온전케 하는 역사를 수행하시며 점차적으로 우리를 신성으로 주입하고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넣으십니다. 바꿔 말해서 생명의 법에 의해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케 하시며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이 과정이 완성될 때 그분은 우리 몸을 구속하기 위하여 곧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생명의 법의 역사하심의 과정 아래 있습니다. 생명의 법은 우리를 안으로부터 새롭게 하기 위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우리에게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기 위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따르면 새사람은 교회입니다. 새사람을 입는 것은 교회를 입는 것입니다. 새사람은 실제적인 교회 생활, 즉 표준 모형의 단체적인 재생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과정에 있으며 점차적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새롭게 함과 교회인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생명의 법이 역사한 결과입니다.